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베스트셀러는 아마도 이런저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권을 꼽으라면 아마도 철로역정이라는 책일 겁니다. 약 400년이 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책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그러한 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대학생활 때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나서 그 책을 읽으려고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3분의 1도 못 넘기고 책을 닫았습니다. 뭐 내일 읽겠다, 너무도 재미있어서 이 재미있는 것을 아껴가며 읽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 책을 닫아두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철로역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는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목요일날 아침마다 11번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은혜를 받았고, 야, 이 책이 이런 책이었어?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그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철로역정을 집에서 사가지고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야? 이게 뭔 책이지? 소설책도 아니고 만화책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책으로 은혜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책을 다시 한번 펴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닐 듯 싶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다 라는 마음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클릭해서 들어보시고 읽으시면 왜 그런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어떤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읽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던 어떤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읽을 때에만 우리는 엄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책에 가지고 있는 진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접근할 때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읽어야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러한 비유 중에, 그러한 성경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여 내가 읽고 깨달은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지요. 농담 삼아도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마르다처럼 되면 안 돼.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아마 신앙의 연륜이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로 후배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게 되고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마르다는 잘못된 일을 선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옳은 일을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 기록했던 누가, 그리고 누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내용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저자들 가운데 한 명인 누가는 다른 성경 저자들과는 달리 정말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책의 저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태어나 의사로 활동했던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어떤 인물을 연구하여 글을 쓰는데 한 100명이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99명이 다 한국인이었고 한 명이 캐나다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쓴 겁니다. 굉장히 다른 각도와 다른 생각으로 썼겠죠. 어쩌면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 한국의 역사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가가 그런 겁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 예수님의 행적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오늘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근본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아무 생각 없이 사건을 나열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적인 배열도 아니고 특별히 공간적인 이동을 통하여 갈릴리로부터 출발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일행이 결국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정을 지리적으로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록을 했고 51절부터는 유대 땅 안에 들어올 때의 과정을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출발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메시아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방인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관심을 두어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썼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 어떤 얘기를 기록하는데 주인공을 일본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지금 누가가 유대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의 순서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글을 쓰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전체적인 문맥과 그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누가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완성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죠. 70명의 제자가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증거를 통하여 귀신들까지 굴복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음을 그들이 귀신이 굴복하는 일들을 통하여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기뻐서 막 돌아와 예수님께 자랑하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능력의 나라의 주인, 그 능력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텐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부름받고 있고 그 능력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사라는 한 사람을 기록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명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가서 너도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할 때에는 아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가서 선한 일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지금 율법사에게 가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삶을 살으라는 얘기냐? 아니면 말이라는 이야기냐?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율법의 의로는, 즉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율법사에게. 너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의로움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사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또 다른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스스로가 자기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결코 내 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룬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의를 덧입어지고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두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사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곳에 배열시킨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더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기로 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오빠가 죽었을 때에 그들을 조문했던 주변 사람들의 많은 행렬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 가정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데 그만 음식 만드는 손길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자기 동생도 나를 도와서 이 음식 만든 일을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마르다를 두 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호칭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꾸짖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부름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대해서 화가 나거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분한 감정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호칭할 때 몇 번 호칭합니까? 두 번씩 호칭하는 경우 보셨어요? 결코 두 번씩 호칭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부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랑이 담겨져서 누군가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귀중한 것을 전달해 주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보통 두 번 혹은 세 번씩 부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소리를 막 부르죠. 이름을 두 번 세 번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르다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마르다를 향하여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잘 들어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정신없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소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소란 중에 막 휩싸여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원래의 마음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마음은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드러납니다. 40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분주했다는 말은 초점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많아지면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상태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요. 아주 귀한 손님인데 예수님이 방문했으니 그분을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음속에 산란함이 생기고 소란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잘 보세요. 40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음식 만드는데 손이 없어서 난리가 있는데 지금 내 동생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마르다가. 뭘 하면서요? 그 예수님한테 음식 만들어 드리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절 초대했어요. 절 초대해서 잠깐 가 있으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목사님. 여기서 대화 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음식을 못 만들고 있지 않냐고. 저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 듣는 나는 기분 상하겠죠. 예수님은 기분 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처음 그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많은 일들이 그 마음 안에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르다에게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려서 음식의 수단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에 너무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일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음식을 통하여 섬겨야 될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음식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심정을 아는 예수님이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분주한 마음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나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대로 나와 함께 대화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 수단이었던 일들로 인해서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을 달랑해서 그렇게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대답했던 그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가? 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혼부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 속에서도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가 보장합니다. 100%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게 되면 제가 보장합니다. 100%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마스터키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이 땅에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가족의 문제들도 신경을 씁니다. 지금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등장했던 많은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렇게 돈 버는 일이 행복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결국은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행복 때문에 일하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결국 마르다의 모습이 그 상태에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거 필요 없다. 한 가지면 된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족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들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 마리아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마리아는 본문 속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마르다와 동일하게 책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봐, 봉사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 두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야. 영적인 일에 신경 쓰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받는 비결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마리아 역시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단지 마르다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고 마리아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유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라고요. 마리아는 숫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아무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도 제가 요리를 하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 가니까 남자분이 요리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보고 오면 늘 집에 와서 싸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아, 제가 만들면 안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낫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은 조금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하는 일은 조금 낫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시되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왜 그 봉사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관계시켜 설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룬 봉사나 내가 이룬 어떤 영적인 일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썼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길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구에게 환영을 받든 그러지 못하든, 그냥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어진 길들을 감당하게 되신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가 이룬 삶의 형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따라 되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속에서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또 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